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참 큰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포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18절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다루고 있듯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아주 만만치 않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쓴 선배가 쓴 목회 지침서입니다.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바울을 비롯한 목회 멘토들이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이 만만치 않은 목회 현장에서 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많이 위축되면서 목회하고 있는 이때에 오래전에 제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 이 바울을 비롯한 목회 스승들이 주었던 예언들, 그 복음에 기초한 목회의 그 가르침들을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소에서 막 훈련 받을 때는 조교가 굉장히 밉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깐깐하게 챙기나. 그런데 실제 전투에 투입돼가지고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걸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호랑이 조교가 해준 말일수록 정말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었던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가르쳤구나 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나를 뽑았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서 보면은 이렇게 신학교 때 또는 부목사 시절에 아주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 또 그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들을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긴 게 많았는데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7년이 지나면서 또 담임 목회를 8년차 하다 보니까 그때 존경하던 목회 대선배들이 해주었던 말씀들이 그때는 쉽게 흘려들었던 말들이 요즘은 아주 금쪽같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에 기초해서 던져준 말들이 꼭 기억에 남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사람들이 밀려올 때 교만해지지 말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위축되지 마라.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 네 사람을 만들지 마라. 네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뿐이다. 돈과 이성과 명예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라. 목회자는 평생 겸손히 기도하며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세세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아주 그 귀한 목회 선배들의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바울도 아마 디모데에게 이런 복음에 근거한 목회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힘을 내고 일어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목회한다는 것, 목양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하러 나가는 사람과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스포츠 경기는 지면 또 그 다음에 와서 트라이 하면 되지만 전쟁은 지면 죽는 거거든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부하들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목회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장군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저 목회를 오래 잘하신 존경받는 미국의 그 노 목회자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우리를 아주 다정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힘드십니까?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전부 다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따뜻하게 10분 정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면서 진짜 힘든 걸 몰라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배가 파선을 몇 번을 당하고 돌을 몇 번씩 맞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전도했는데 에어컨디션 빵빵 나오는 교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자기 차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출퇴근하시면서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분이 그냥 불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회를 워낙 너무 오래 잘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죽을 정도까지 힘들어 봤느냐. 그게 목회라는 것.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서 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오는 병사는 다치고 총알 맞고 그렇게 굶고 힘들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나약한 각오로 목회를 하다가 드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은 작은 목자입니다. 영혼을 맡아서 씨름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터프한 일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지독히도 받는 일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처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에 근거한 가르침을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믿음과 참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면교사 레슨을 위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었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나타나는 인물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믿음의 약한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지독하게도 회방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믿음이 파선한 사람이라는 것.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 생활에서 처음에는 기세 좋게 항해에 나섰지만 중간에 파선한다는 것, 도중하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항해를 같이 시작했던 자들 중에 특히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십 그룹 중에도 중간에서 믿음이 파선당해서 떠나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요한 같은 베드로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도 있었는데 요즘 없겠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이고 죄에 오염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은 것 같았지만 실상은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찬송가를 입에 올렸지만 뒤로는 위선을 행해온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환난이 밀려올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것 같았지만 조금만 어둠의 폭풍이 밀려오면 그 모습이 깨어서 없어지고 본래 정체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고 착한 양심을 버렸다. 바울은 항상 이 믿음과 이 양심, 도덕적인 양심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깜빡하면 막 속기 쉽거든요. 저 집사님 40일 새벽기도 했어.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해.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해. 막 기도할 때 너무 뜨거워 보여.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양심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사회 가서는 사기치다가 걸리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돈 문제, 이성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엄히 징계하고 출교시켰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징계는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초대교회는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징계 같은 건 없다 그러는 분들이 잘 보세요. 징계가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징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징계함으로써 교회 전체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올렸고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바울이 교회에서 그냥 강하게 딱 징계하고 출교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든 악하든 그들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경고를 받아서 영적으로 바로 서게끔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확실한 징계가 없으니까 확실한 회개가 없고 애매한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좋은 게 좋고 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주자. 그러니까 확실한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용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찝찝한 영적인 먹구름이 꼭 미세먼지 깔린 것처럼 답답해하고 교회가 뭔가 막힌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믿음에 파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징계하고 출교를 시켜가지고 교회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도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부쩍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후메네오와 그 알렉산더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바울이 2장부터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바울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죠.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목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롱런으로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순장의 순이 부응하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역을 딱 잡으면 달라요.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그 사람 교회를 시켜도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열심히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순, 그분의 주일학교 클래스, 그분이 맡은 사역에 이상한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파워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 권력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당시는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시대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 높이 있는 사람들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또 악한 그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세상 권력자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틈 사이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와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갈 때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그 숨통을 열어놓는 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뭐 대낮에도 사람을 납치하고 죽여도 경찰이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을 다 안 할라 그런데 그 정도로 치안이 부재되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정부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질서와 보안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자, 정치, 경제의 세계가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뭐 부족한 거 많지만 안정이 된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잘못 휘두르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매번 악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집중적인 기도를 할 때 그 나라의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거든요. 어둠의 세력은 특히 그래서 이 권력자들의 영혼에 집중적으로 기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그 어둠의 세력의 촉수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숨통이 사방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을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 중보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와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며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길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Spiritual Highway, 영적 고속도로를 깔아놓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를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길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대속물로 세워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 또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말이지만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만물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지만 교회는 NGO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이, 그래서 목회의 중심은 항상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 하고 나면 십자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두 가지 가치관이에요. 예배와 선교 혹은 전도라고도 하겠죠. 이것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이 예배도 선교도 다 흔들리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는 항상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 목회자는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을 승부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설 때 내가 왜 교회에 왔나? 그거 생각하십시오. 나는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다시 온 세상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배인 거예요. 선교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할 때 교회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복음을 본질을 놓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파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는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